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가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주최국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 선언과 함께 이날 오후 8시쯤 시작된 개회식은 개막 공연과 성화 점화, 선수단 입장 등으로 구성돼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개회 선언에 앞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축하 연설에서 남과 북이 올림픽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들고 아리랑 음악에 맞춰 공동 입장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평창올림픽에는 모두 92개국에서 2,92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피겨스케이팅을 포함한 5개 종목에서 선수 22명, 임원 24명 등 총 46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남북한은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해 10일 스위스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미국은 역대 동계올림픽 역사상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흐 IOC 위원장,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16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 측과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부통령실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펜스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과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앞서 9일 오후 문재인 한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위해 연 리셉션 행사장에 늦게 도착해 좌석에 앉지 않은 채 일부 정상급 인사들과만 악수를 나눈 뒤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9일 새벽 6주 동안 연방정부의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새벽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여 240대 186으로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원은 새벽 1시쯤 같은 법안을 71대 28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통과 시한인 8일 자정까지 지출안을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는 5시간 30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6주 동안 연방정부를 지난해 수준으로 운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상호 현안에 대한 협력을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이견을 솔직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노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양제츠 국무위원이 틸러슨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무역과 교류가 모두에게 이익을 줬다며 양국이 각각 시장을 개방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또 국제사회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틸러슨 장관의 초청으로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점령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하면서 최근 나흘 동안 민간인 사망자 수가 22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8일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5일부터 동구타 지역에서 공습을 강화하면서 나흘 만에 22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어린이 5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어젯밤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개회식이 끝나자 주요 외신들은 극적인 개회식 또는 역사적인 개회식이란 평가를 내놨는데요. 많은 언론이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 아래 공동 입장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주요 뉴스로 다뤘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개회식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모습, 또 김여정 부부장 바로 앞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앉는 놀라운 장면도 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회식 공연은 첨단 기술과 감성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다며 세련되고 멋졌다는 호평이 많았죠. 자, 그런가 하면 영하의 추운 날씨에 이 통가의 스키 국가대표 선수가 우통을 벗은 채 입장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객석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똑같이 분장한 관객 두 명이 함께한 것도 볼 수 있었다며 이 개회식을 둘러싼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6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흐리고 새벽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내륙 지방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는 1에서 7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6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는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 보일 겨울철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 이 곡 골라봤습니다. 사랑을 위해 높이 뛰어오르라고 노래하는 The Pointer Sisters의 Jump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서 무역 현안과 북핵 위기, 양안 문제 등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서 중국도 재활용 쓰레기와의 전쟁에 들어갔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시작됐군요.
네, 한국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9일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이 개회식에서는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를 앞세운 채 92개 나라 선수단이 한글 가나다 순으로 입장했는데요. 미국은 루찌 선수인 에린 햄린이 등 성조기를 앞세우고 중간에 들어왔고요. 남북한 선수단은 코리아란 이름으로 마지막 순서에 공동 입장했습니다.
자, 이날 이 성화 점화자가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는데요.
네, 피겨 여왕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 또 2014년 소치올림픽 은메달 수상자죠. 김연아 선수는 이 성화대 앞에 마련된 작은 링크에서 피겨 연기를 선보인 뒤에 큰 항아리 모양의 성화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예, 이에 앞서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 마지막 성화주자로 나섰는데요. 한국의 박종화, 북한의 정수연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성화를 들고 성화대에 올라가서 김연아 선수에게 성화를 전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개회식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여러 나라 정부 고위관리들이 참석했죠?
네, 각국 고위급 대표단과 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을 메운 가운데 개최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또 부인 캐런 여사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부인 김정수 여사 바로 옆에 자리했고요. 9일 전용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가까운 좌석에서 개회식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주변에 앉았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3번째 동계올림픽인 이번 대회에는 참가국 수와 선수 규모, 세부 경기 숫자에서 가장 많았던 4년 전에 러시아 소치 대회를 뛰어넘은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하나 된 열정이라는 이 대회 구호 아래 강원도 평창, 강릉, 또 정선 일대 12개 경기장에서 25일까지 모두 15개 종목의 102개 세부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이 선수단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이 남녀 242명의 선수를 파견했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국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역대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그 어느 나라 선수단보다 많은 인원입니다. 겨울철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 선수들이 불법 약물 파동으로 나라를 대표하지 못하고 약물과 무관한 사람만 개인 자격으로 지금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노르웨이와 함께 유력한 종합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선수들이 출전 금지에 항의도 했다고요?
네,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러시아로 귀환 뒤에 지난 소치 대회에서 크게 활약했던 빅토르안, 안현수 선수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에 반발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는데요. 매튜리브 중재재판소 사무총장이 9일 평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선수 32명이 지난 6일에 낸 제소를 기각했고 또 7일 제소한 선수 15명의 요청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출신 선수들은 결국 169명만 나라 이름 대신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뜻의 영문 약자 OAR 표기를 내세워서 참가합니다.
예. 자, 북한 선수들은 몇 명이 어떤 종목에 참가합니까?
네, 북한은 피겨 스케이팅을 비롯해서 5개 종목에 22명이 참가합니다. 예, 종목별로 보면요, 한국과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 아이스하키에 12명이 나서고 있고요. 피겨 스케이팅 페어에 렴데오 김주식조가 출전합니다. 또 쇼트트랙에서는 남자 1500m 정광범, 500m 최은성 선수가 참가하고요.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는 한춘경, 박일철, 리영금, 그리고 알파인 스키에는 최명광, 강성일, 김연항 선수가 나섭니다.
네. 자, 개회식에 앞서서 일부 경기가 이미 열렸다고요?
네, 피겨 단체전 등 일부 종목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얼음판에서 돌을 굴리는 컬링, 이 믹스 더블에서는 미국의 베카 해밀턴, 맷 해밀턴 조가 개최국인 한국의 장혜지, 이기정 조에 패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을 만났군요.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8일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습니다. 양 위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상관으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명을 받아서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인데요. 두 나라의 외교 책임자들이 이날 실무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에서 무역 현안과 양안 문제,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놓고 깊은 대화를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했는데요. 먼저 무역 현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적 관계를 성취할 필요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 위원이 틸러슨 장관에게 양국이 서로 시장 개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무역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측 입장이 좀 갈라 보이는 게요. 미국은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반면에 중국은 시장을 열라고 요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측의 이런 입장 차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산 세탁기 또 태양광 패널 등에 발동시킨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 있는 걸로 이 경제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 세이프가드로 미국 시장 진출이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 중국이 꾸준히 항의해 왔는데요. 이에 맞춰서 중국 당국은 최근에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줄곧 중국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보는 과도한 흑자,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지나친 적자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약 3,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무역 현안에서는 입장 차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네. 이날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올 상반기 중으로 중국에서 주요 현안을 처리할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압박을 지속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약속을 재확인했고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해서 존중한다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현재 미국 의회가 타이완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관을 돕는 법안 두 개를 처리 중인데요. 양 위원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 정부가 이 현안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양 위원은 양국의 상호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역할을 해달라고 틸러슨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자, 미 의회가 처리 중이라는 이 타이완 관련 법안 두 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먼저 타이완 여행 법안은 미국 정부 관료들과 군 관계자들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당국자들과 회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타이완 관료들도 미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은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업저버, 그러니까 참관국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미 국무장관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두 법안 모두 지난달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서 상원에 넘겨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중국이 새해 들어 이 재활용 쓰레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에 들어갔는데요. 시행 두 달째를 맞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이 1월 1일을 기해서 폐 플라스틱 또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24가지 품목에 고체 폐기물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해서 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대부분은 선진국들인데요. 이들 나라가 자국의 쓰레기 폐기 정책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최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을 때 이때도 가장 중요한 의제 하나로 이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예. 자,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올 텐데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네, 현재 각국 정부는 중국 대신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소속 환경운동가인 에릭 류시 등 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처리해왔던 것만큼 방대한 양을 처리할 만한 장소는 거의 없다면서 아주 실현 가능성이 적은 해법이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이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를 모두가 각성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미국 환경청의 경우 현재 이 줄이기, 덜 사용하기, 재활용하기를 구호를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장려하고 있고요. 영국은 25개년 환경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42년까지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모두 없애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를 선언한 중국 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중국 안에서도 중국 정부의 쓰레기 수입 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요.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원자재 부족 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조치가 중국의 재활용 분야가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나 한국처럼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한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예.
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도 이제 겨우 시작한 단계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환경당국에 각 가정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정책을 신속히 시행할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플라스틱협회 측은 중국의 플라스틱은 이미 완전 재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 병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나오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린피스 측에 따르면요. 중국 곳곳에서 나온 약 130만 톤에서 335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의 대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측도 현재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전자상거래, 택배산업, 식품 배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숙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가 9일 0시를 기해서 부분 폐쇄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이날 새벽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서 부분 폐쇄가 해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연안시추 허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시장 160여 명이 2020 인구조사 준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달라고 상무부에 촉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두고 연방의회에서 밤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연방의회가 8일 자정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9일 0시부로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새벽 상원에 이어서 하원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연방정부 폐쇄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습니다.
네. 자, 연방의회가 임시지출한 시한이었던 8일 자정까지 무난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상원에서 표결이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원래는 7일 민주공화 상원 지도부가 합의했던 예산안을 이 8일 상원에서 먼저 표결한 뒤에 하원에서 이걸 바로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상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공화당 소속의 랜드폴 상원의원입니다.
네, 이 랜드폴 상원의원이라면 켄터키가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폴 의원은 유명한 론 폴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아들로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이른바 재정 보수파입니다. 랜드폴 의원은 8일 상원 표결 직전에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지도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표결 진행에 반대하는 연설을 장시간 이어감으로써 표결을 지연시킨 겁니다.
The reason I'm here tonight is to put people on the spot. I want people to feel uncomfortable. I want them to have
8일 저녁 상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랜드폴 의원의 목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폴 의원은 새 예산안이 정부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린다고 비난했습니다. 폴 의원은 특히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정 적자 감소를 요구해놓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는 재정 적자 증가를 용인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 랜드폴 의원 때문에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폴 의원의 연설을 지지하고 예산안을 표결에 붙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결국 날을 넘겨서 예산안을 표결에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이번이 올해 두 번째 연방정부 폐쇄였죠.
맞습니다. 지난 1월에도 상원이 임시지출안 처리에 실패해서 3일 동안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은 일이 있었죠.
예. 자, 랜드폴 의원이 재정 적자 문제를 지적했는데 새 예산안이 예산 상한을 조정한 모양이군요.
네, 2년간 3천억 달러 이상을 증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11년에 법을 만들어서 이 정부 예산의 상한을 뒀는데요. 이걸 이번에 다시 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 예산은 1,650억 달러 증액할 수 있고요. 비국방 예산은 1,310억 달러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번 예산안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동보험 프로그램이 10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임시 예산안에서, 임시 지출안에서 이 프로그램이 6년 연장됐는데,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이걸 10년으로 했습니다. 이 조처로 아동 약 900만 명과 임산부 수십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 중독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60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내년 3월까지 정부 부채에 상한을 두는 조처를 유예하도록 했고 그 밖에 또 재해 구호 기금으로 90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네. 자, 이런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몇몇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이 새 예산안은 재정 적자를 늘린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반발은 민주당 쪽에서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그간 이른바 이 드리머 구제를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새 예산안에 이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안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드리머라고 하면 다카하고 관련 있는 거죠?
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바로 드리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다카를 없애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 예산안에도 이 드리머 구제 방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공화당과 백악관 쪽에서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이나 합법 이민 제한 방안 등도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상원 지도부는 이 문제를 따로 협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018 회계연도 예산이 모두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 새해 예산안은 일단 오는 3월 23일까지 6주 동안 연방정부 기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정식 지출안은 연방의회가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안시추 허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가 최근 연방 내무부에 서한을 보내서 캘리포니아주 연안에서 시추된 가스나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 기존 송유관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는 주 연안 4.9km 지점까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네. 이 송유관 건설이나 기존 시설 이용을 금지하면 결국 연안의 시추가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대안이라면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 나가서 석유나 가스를 채굴한 뒤에 이걸 배에 실어서 운반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 많이 들고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예. 자,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 미국 연근의 시추 허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죠.
네, 연방 내무부가 지난달 4일 연근의 석유, 가스 시추 허용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시추 허용 구역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북극해와 서부 태평양, 동부 대서양, 그리고 남부 걸프만 연안에 모두 26개 시추 구역이 있는데요. 2019년과 2024년 사이에 이 가운데 두 군데만 제외하고 이 시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시추 허용 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알래스카 서쪽 알루시안 열도 근처와 플로리다주 연안입니다.
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많은 곳에서 반발이 나왔죠.
네, 이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메릴랜드, 뉴저지주 등이 소송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로 시추되는 석유와 가스의 한 방울이라도 이 캘리포니아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연안 시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토지위원회와 별도로 이 연안 지역 관리 감독권을 가진 주 연안위원회도 시추 허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지역이 연안 시추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다에서 이 원유나 가스를 시추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걸프만에 있던 시추선에서 사고가 나서 11명이 숨지고 5개월 동안 원유 약 49억 배럴이 누출됐는데요. 490억 배럴이 누출됐는데요. 이 사고로 미국 남부 연안 환경이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때 이 사고 시추선을 고용했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이 BP 측이 누출되는 원유를 막으려고 몇 달 동안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누출된 원유를 틀어막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플로리다주나 루이지애나주 등 몇몇 지역은 이미 큰 피해를 본 뒤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20년에 인구조사가 시행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 미국 시장 다수가 연방 상무부에 서한을 보냈군요.
네, 당파를 초월한 시장 160여 명이 인구조사 작업을 감독하는 연방 상무부에 편지를 보내서 2020 인구조사와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인구조사를 센서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네, 10년마다 연방상무부사나 인구조사국이 이 센서스를 시행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과에 근거해서 각 주별 연방하원 의석수를 결정하고요. 또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를 그을 때도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센서스 자료는 매년 연방기금 수십억 달러를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금은 보건의료, 직업교육, 도로건설 등에 쓰기 때문에 센서스 결과가 시민 개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서한을 보낸 미국 시장들이 우려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조사자원 부족과 지도력 부재, 그리고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 추가 문제입니다.
네, 자, 조사자원이라면 돈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한은 연방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센서스에 책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시장은 지난 2년간 요청했던 예산보다 2억 3천만 달러나 모자란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관련 예산을 확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지도력 부재 문제인데 센서스 작업을 감독할 책임자가 없는 모양이네요.
네. 인구조사국장 자리가 지난해 5월부터 공석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학 교수인 토머스 브루넬 씨를 인구조사국 부국장으로 임명해서 국장 임무를 대행시키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서한은 유능하고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인구조사국의 수장으로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항목 추가권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인구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 연방 법무부 요청으로 응답자의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항목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시민권이 있는지 물어보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면 센서스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현재 미국 연방헌법은 센서스를 진행할 때 이민 신분이나 법적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세말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이 지역별로 인구를 세는 방법에 약간 변화가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해외에 나가 있는 군인과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느 지역의 인구로 계산할 것인가 하는 항목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병과 수감자의 원적지 인구에 넣었는데요. 이제 파병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된 이 부대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그리고 수감자는 교도소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로 셈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자, 어제 막을 올린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위한 응원가로 이 노래는 또 어떨까요? 넌 위대해질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어. 명예의 전당에 서서 너의 이름을 알릴 수도 있어. 라고 노래하는 The Script의 Hall of Fame 들어보시죠.
for your name, 'cause there's gonna be a day when you're
standing in the hall of fame.
Yeah.
And the world's gonna know your name.
Politicians be preachers, yeah. Be believers, be leaders, be astronauts, be champions, be truth seekers, be students, be teachers, be politicians, be preachers,
preachers.
Yeah. Be believers, be leaders, be astronauts, be champions.
Standing in the hall of fa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측에서 작성한 메모 하나가 최근 미국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누네스 메모로 불리는 이 문건은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편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논란의 중심이 된 누네스 메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모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
지난 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올라온 메모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세쪽 반짜리 이 메모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위원의 이름을 따 누네스 메모로 불립니다. 이 문건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연방수사당국이 그들에게 부여된 도청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법무부 그리고 민주당은 해당 메모의 공개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은 결국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과 중앙정치권은 메모 공개와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누네스 메모의 핵심 내용.
누네스 메모는 FBI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16년 트럼프 진영 인사 한 명에 대한 도청 영장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장은 그 후 세 차례 갱신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FBI에 이어 특검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ou know, we have a movement going on like they've never seen before in this country. Drain the swamp. She's got a drain the swamp sign back there.
FBI가 도청한 사람은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잠깐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씨로 그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관리들을 만난 뒤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외국 간첩이나 미국 내 외국 목표물을 도청하려면 해외 정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의 단초, 크리스토퍼 스틸과 트럼프 문건.
누네스 메모는 FBI가 법원에 도청 영장을 신청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이 돈을 댄 회사가 고용한 사람이 모은 정부에 대부분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진영은 퓨전 GPS란 회사에 트럼프 후보의 뒷조사를 맡겼습니다. 이 의뢰를 받은 퓨전 GPS는 정직 영국 해외정보국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 씨를 고용해 16만 달러를 주고 조사를 맡겼습니다. 스틸 씨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그 내용을 이른바 트럼프 문건에 담았습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Well, I respect the move, but the entire thing has been a witch hunt, and there is no collusion between certainly myself and my campaig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마녀 사냥이라며 트럼프 문건에 나온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네스 메모는 FBI가 페이지 씨에 대한 도청 영장을 모두 네 차례 신청했고 그때마다 문제가 된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틸 씨가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모는 그러면서 FBI 측이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 번 다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누네스 메모는 트럼프 문건이 없었으면 도청영장을 신청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앤드류 맥케이브 FBI 부국장의 하원 정보위원회 증언도 언급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사임 압력을 받았던 맥케이브 FBI 부국장은 최근 보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누네스 메모의 결론.
누네스 메모는 결론적으로 FBI가 반 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모은 신뢰성 없는 정보를 이용해 도청 영장을 받았다면서 이는 FBI와 FBI를 감독하는 연방 법무부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모는 또 FBI가 영장 신청 시 조지 파파도플로스 씨와 관련된 정보도 언급했지만 파파도플로스 씨와 카터 페이지 씨 사이에 어떤 공모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네스 메모는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트럼프 문건 때문이 아니라 파파도플로스 씨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정책 자문역으로 일했던 파파도플로스 씨는 대선 기간 러시아 인사들을 만난 사실을 숨긴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메모를 둘러싼 사법당국과 민주당의 반발, 그리고 정치권 공방.
FBI와 연방법무부는 누네스 메모의 공개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메모에 비밀 내용이 있을 뿐더러 공개되면 관련 수사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FBI는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 메모 공개를 대단히 우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FBI와 함께 메모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 측은 누네스 메모가 결국 일반에 공개된 뒤 공화당 측이 만든 메모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The point was to make it misleading. The point was to selectively declassify information.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위원은 누네스 메모가 공개된 뒤 기자들에게 이 메모가 사실을 왜곡하고 취사선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메모가 언급한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증언은 맥락을 보고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FBI가 영장을 신청할 때 트럼프 문건 외에 다양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트럼프 문건이 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라는 누네스 메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누네스 메모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a disgrace. The memo was sent to Congress. It was declassified. Congress will do whatever they're going to do.
대통령은 누네스 메모가 지적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불명예라면서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공화당 메모가 FBI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is memo is not indictment of the FBI,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라이언 의장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의장은 누네스 메모가 관련 수사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하면 일반에 공개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중앙정치권의 논란을 가져온 누네스 메모의 당사자인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데빈 누네스 연방 하원의원은 현재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973년생으로 현재 44살인 누네스 의원은 지난 2003년에 연방 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이 된 누네스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빌 토머스 공화당 위원의 후원 아래 정치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는 토머스 위원의 도움으로 영향력 있는 세입위원회에 들어갔고 케빈 메카시 위원 그리고 폴 라이언 위원 등과 돈독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난 뒤 모두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들어갑니다. 메카시 위원은 하원 원내대표, 라이언 의장은 하원 의장, 그리고 누네스 위원은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누네스 위원은 한때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연방정부 폐쇄를 주장하는 티파티 등 공화당 보수파를 비판하는 등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트럼프 후보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누네스 위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뒤 정권 인수위원에 들어갔고 현재는 의회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를 이끄는 누네스 의원은 조사 초기 민주당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트럼프 건물 도청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그와 백악관 측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 위원들과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심해지자 누네스 위원은 정보위원회가 진행하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스스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누네스 위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른바 누네스 메모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만들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파란을 몰고 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누네스 위원장이 메모를 이용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네스 위원은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근거로 메모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누네스 메모 파동이 일자 민주당 측에서는 하원 정보위원장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동맹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메모 관련해 누네스 위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하원 정보위원회 메모인 누네스 메모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데빈 누네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앞도 안 보고 걸어갈 때 차가 오거나 하면 조심해! 라고 경고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말하자면 핸드폰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인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귀뜸해 주거나 충고 또는 경고를 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heads, 복수로 사용하는 것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Heads up, I'll be coming into work late tomorrow. 미리 말하는데 나 내일 회사 늦게 출근할 거야. Thanks for the heads up. 귀뜸해줘서 고마워. Give me a heads up on when you'll arrive this weekend. 이번 주말 언제 도착할 건지 미리 알려줘.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오늘은 heads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이란을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계속 가해지는 특별 우려국 가운데 하나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란에서 종교의 자유는 매우 열악합니다. 인권 감시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이란의 아시리안 오순절 교회 지도자인 빅터 벳 타무라즈의 부인 샤니람 이사비에 대해 소위 국가안보 위반이라는 혐의를 적용해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샤니람 이사비의 남편도 비슷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역시 본인의 종교와 부친의 사역을 이유로 이른바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인권감시단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란에서 10여 명이 장기 징역형을 받는 등 기독교 개종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일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에서 바하이 교도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인권센터에 따르면 수감 중인 바하이유 교사 아지타 라피자데는 온라인상에서 바하이 교리를 교육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할 경우에만 출소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지타 라피자데 남편 역시 바하이교 교사로 이들 모두 2015년 체포돼 국가안보 위반과 불법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바하이교는 이란에서 오랫동안 가장 집중된 탄압을 받는 소수 종파입니다. 이란에 대한 종교 탄압 특별 우려국 지정은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존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종교 자유의 날 성명에서 양심의 권리가 오직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종교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는 정책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신앙인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